세계인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등 동아시아 정책을 전담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대니얼 크리튼 블링크 베트남 주재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지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비롯해 몽골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1994년 직업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주로 아시아 관련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2017년부터 베트남 주재 대사로 재직 중이며 이에 앞서 국무부 북한 담당 선임 고문을 지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한 중국 통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중국 주재 미 대사관 차석을 지냈고 2011년과 2013년 정무 담당 공사 참사관, 2006년에서 2009년 정무관을 지냈습니다. 백악관은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가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좌초 6일 만에 부양됐습니다. AP통신 등은 수에즈 운하 관리청을 인용해 오늘 새벽 에버기븐호를 움직여 물에 띄우는 작업이 부분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10척의 예인선과 준설기 등을 동원해 약 2만 7천 세제곱미터의 모래를 제거한 끝에 에버기븐호를 부분적으로 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인 작업을 맡은 보스카리피스타의 피터 베르도우스키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배가 움직였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아직 배 후미를 부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선박의 방향을 완전히 바로잡아 항해 가능한 수로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재 배의 항로가 약 80% 정도 교정됐다며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정오까지 배의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수에즈 운하 관리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12개 국가 국방장관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장관들은 27일 성명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대와 관련 보안당국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은 국제행동기준을 따르고 자국 국민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미얀마 군부가 폭력을 중단하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존경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미얀마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대규모 유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명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 12개 나라 국방장관이 서명했습니다. 이날 미얀마에서는 약 40여 곳에서 군부의 무차별 총격이 벌어져 어린이들을 포함 적어도 1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의 인권 유린 의혹과 관련해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엔이 신장 방문을 위해 중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캐나다 CBC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과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방문에 대해 진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져 인권 최고 대표가 아무런 제한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첼레트 인권 최고 대표의 신장 방문을 환영한다면서도 방문이 정치적 조작을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주춤세를 보이던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다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어제 미국의 신규 감염 사례가 전주보다 7%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9일 25만 명대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다 3월 15일 처음으로 5만 명 선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8일 다시 6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입원율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직접 조사를 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생산적 행위라며 도발로는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이전 행정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최고는 7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30일 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6일 비공개로 열린 대북제재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제재위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열린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단 한 번도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나온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 대표부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회의가 성사됐습니다. 이날 회의 후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 대표부는 개별 국가 자격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대표부는 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북제재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는 프랑스와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등과 함께 안보리가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별도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화상으로 열린 이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결의 2569호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에 오는 9월 5일까지 중간보고서 2022년 2월 25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출신 각 1명과 일본, 싱가포르, 한국 국적의 전문가 1명씩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최장 5년간 재임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생산적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도발로는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유엔 결의에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양보를 이끌지 못할 것이며 평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종류의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유일한 해법은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맥하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마이클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무기실험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재개 결정은 놀랍지 않지만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호전적 태도로 복귀한 건 그들을 세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며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의 마지막 조각마저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공세에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 양국과 발맞춰 적절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는 비생산적이고 도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26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그것들이 긴장 완화와 안정화, 궁극적으로는 평화라는 실제 목표에서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는 역내와 전 세계에 걸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야만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새로 개발된 신형 전술유도탄 2기가 25일 시험 발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이전 행정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내용 면에선 절제됐다는 평가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이며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일 뿐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These are short-range missiles. We never discussed that. We discussed nuclear. What we talk about is nuclear. Those are short-range missiles.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발사체는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던 단거리 미사일들이라면서 우리가 논의한 건 핵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5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나는 다르게 본다며 볼튼 보좌관의 평가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마침 그날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에 대한 위반이란 겁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이런 행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별도의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하루 뒤인 25일 국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26일에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발사체의 종류가 단거리라고 할지라도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와 차별됐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은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절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6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의 경우 안보리 회원국이 참석해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회의가 아닌 표결 권한 등이 없는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결국 안보리 차원의 언론 보도문이나 의장 성명 혹은 더 나아가 제재 결의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아울러 지난 21일 북한은 순항미사일로 알려진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공개한 건 미국 정부가 아닌 언론들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보도가 나온 뒤 예정에 없던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사가 도발과는 무관한 통상적 활동의 일환이라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북한의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과는 거리가 멀고 미북 외교의 기회 역시 여전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발사에 대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며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조율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25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의 목표는 협력국과 동맹 간 전략적 목표를 화합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조율되고 효과적인 접근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리의 협력국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 관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성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나서 한국 측 상대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23일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 개최 사실을 밝혔는데 시점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연이어 담화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직접 겨냥해 불만을 쏟아내는 등 미북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대북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또 미국의 새 정권이 첫 시작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남, 대미 비난 담화에 이어 자신들의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빚어진 국제사회 비난 여론의 대응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 부위원장의 담화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와의 초기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북한 군인이 달 수 있는 최고 계급인 원수로 초고속 승진했고 군사 부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은 2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담화는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의중을 담은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트럼프 행정 시절 별 문제 삼지 않았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원칙에 기초한 사뭇 다른 반응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어떻든 이런 바이든 정부의 기준에 대해서 초기 기싸움을 통해서 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자위권 강화 차원에서 이것을 고수하겠다. 소위 이제 신종무기 개발이라든가 전략 무기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라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정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을 초기에 쐐기박기용으로 발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리 부위원장의 담화는 미한 군사연습을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무력 증강 행위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논리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당과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 목표들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공정이라는 담화 내용도 그런 맥락이라는 설명입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서면서 유엔의 제재를 받게 된 맥락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재래식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것을 개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핵 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거죠. 북한은 자신들의 그런 재래식 군사력 개발을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다른 국가와 일반화시킴으로 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전제가 잘못된 거죠.
북한은 또 자국의 미사일 발사 문제로 유럽 국가들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키로 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에 대해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한 군사연습이나 미국의 시리아 침공, 프랑스 등 각국의 다양한 발사체 발사에는 함구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의 유럽 5개 이사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 비공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국제사회 비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대미 비난 강도도 세지는 추세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대북정책검토가 발표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또 다른 유형의 도발을 할 것이고 그 정도 수준에 가서 김정은의 담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강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 압박 행보는 한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김진아 북한 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질적인 표적은 한국이라며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동맹 간 막바지 대북정책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도록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비 경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뢰 구축으로 가는 걸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미국과 같이 이제 협의를 할 때에 조금 더 북한의 전향적인 대화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좀 세팅을 해달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다르게 동맹국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대북 정책을 정할 거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번 주 후반 열릴 예정인 미, 한, 일 안보실장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엔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민 박사는 북한의 조기 추가 도발 여부는 미국의 향후 반응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며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도발을 강화하고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과의 논의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집중적인 대북 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our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We're
사키 대변인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한국, 일본 국가안보보좌관들의 3자 대화에서 우리의 검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논의는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s destabilizing ballistic missile launches.
포터 부 대변인은 26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이 고려하는 중대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영내와 더 넓은 지역의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동맹 협력 국가의 공조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Can't underscore enough that the president and his national security team are continuing to assess the situation. And one of our greatest priorities right now is ensuring that we're on the same page as our allies and partners.
포터 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동맹과 협력국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말 한국과 일본의 안보 당국자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 단계라며 곧 열릴 미한일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 간 3자 대화가 우리 검토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재하는 이번 3자 회담에는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견해를 청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3자회담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미북 대화 재개와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한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한을 견인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 압박보다는 일종의 대화 재개를 통해서 북한과 협상을 이끌어가자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제재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사실상 미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3자 회담의 핵심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1월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와 국무부가 주도하는 관계부처 간 협의, 즉 인터에이전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인사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가졌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바이든 팀이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부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대표 등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거둔 성과와 함께 실패 원인을 자세히 캐물었다고 말했습니다.
I do know that the Biden team during the transition to discuss North Korea policy and different ideas and actions and what worked, what didn't work.
백악관은 1990년대 중반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 이후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전직 관리들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2 플러스 2 회의를 갖고 북한 문제를 동맹국과 협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것이 19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설립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틀간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미중 관계와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지난 석 달간 전현직 관리들부터 두 가지 상반된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군부와 정보계에 포진해 있는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대북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군사적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Big baskets overall. The pressure folks, I guess you could say, who feel the only way to get the North Koreans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is through pressure, sanctions, military deterrence, alliance building.
반면 북한과의 협상을 강조하는 인사들은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와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사례를 들면서 북한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단계적 주고받기가 필수라고 주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딜레마적인 인식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협상을 할 경우 어느 정도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North Korea is unlikely to completely denuclearize via diplomatic negotiations. But there are a range of lesser objectives
미국과 북한은 대북정책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로 관망세를 유지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월 평양에서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조미관계 열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 여부에 달렸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를 삼가며 미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북 탐색 국면은 3월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깨졌습니다. 북한은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경우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문제의 핵심은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이후 미북 대화가 재개될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상황이 돼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really don't think that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high on their agenda unless North Korea forces things by starting to do long-range missile tests and maybe nuclear tests or something.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도 최선의 희망은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이 도움을 바라고 나오는 것이라면서 그때까지는 제재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the status quo right now, if nothing changes, is very bad for North Korea and not really bad for us. So, you know, patience may be a good idea.
스콧 스네더 국장은 현재 미국과 북한은 대화의 조건을 둘러싸고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미국이 모종의 제스처를 취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the U.S. to take some gesture toward North Korea designs to signal non-hostility.
미북 관계가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대화와 협상 쪽으로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한반도 등 동아시아 정책을 전담하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베트남 유재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지명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비롯해 몽골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1994년 직업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주로 아시아 관련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2017년부터 베트남 주재 대사로 재직 중이며 이에 앞서 국무 북한 담당 선임 고문을 지냈습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한 중국 통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 차석을 지냈고 2011년에서 2013년 정무담당 공사 참사관, 2006년에서 2009년 정무관을 지냈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에는 국무부 중국 몽골 담당 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백악관은 크리튼 브링크 지명자가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태 차관 보직은 성김 전 주한 대사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시하는 역량과 실제 역량은 다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6일 한국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의 무기체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6번 진행했다면서 그 가운데 4번은 김정은 위원장 통치 기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7년은 북한의 무기 역량에 큰 획을 그은 시기라며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괌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에서는 역대 가장 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보였고 올해 1월에는 다탄두 핵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핵 고도화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공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KN-23, KN-24, KN-25로 분류되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외부에 과시했다며 각 무기체계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큰 진전을 상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북한의 미사일이 훨씬 기민해지고 회피 역량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신은 한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의 전반적인 무기 역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북한의 실제 역량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월 한미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이 외부 관객들을 겨냥해 과시하는 무기들이 완벽히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We ought to be careful at assuming that all of those are fully capable systems. We should not fall into that trap.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과시한 새로운 무기체계 가운데 일부가 향후에 역량을 흉내내기 위한 가짜로 판명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완벽히 개발하길 원하는 열망과 실제 역량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지난 10일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이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실제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 8군 사령관은 26일 VOA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대북 군사력 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김일 정부의 접근 허가 수준이 다른 어떤 민간기관이나 보도매체와 견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구체적인 군사 역량 진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겠다며 다만 자신의 재직 시절을 돌이켜볼 때 많은 경우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외부 평가는 추측에 기반했다고 말했습니다.
My view is that a lot of it is speculation. It could be, you know, calculated speculation, but it's speculation.
샴포 전 사령관은 때론 이런 추측이 북한의 계산에 따른 유도된 추측일 때도 있다며 그러나 자신은 항상 북한이 무기 역량을 과시하기 전에 실패 가능성에 따른 파급 효과도 셈법에 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근시안적으로 군사 역량 증진 추이만 놓고 분석하는 건 북한의 총체적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very complex problem and you cannot look at any one aspect of that in a vacuum.
특히 북한의 핵, 재래식, 사이버 등을 막내한 전방위 분야의 국방 투자를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은 북한 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군부 내 균열, 사회 불안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최근 선보인 일부 무기체계에 러시아 등의 외부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위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그와 같은 외부 지원이 북한의 무기 역량 진전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Even if they know what they need to do, if they can't get the electronic components.
베넷 선임연구원은 다만 이 같은 외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역량의 완벽한 실전 배치는 어려운 과제라며 대량 생산을 위한 핵심 소재 확보는 미국의 제재 노력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김 위원장은 발사장이 아닌 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경제난 속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를 참관하지 않고 주택 건설 현장들을 찾았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26일 VOA에 김 위원장이 이를 통해 대내 대외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on the one hand he doesn't want to put too much emphasis internally on these missile shots. I mean, obviously they'll be reported that they occurred.
고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너무 크게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비록 미사일 발사가 북한 매체에 보도됐지만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해서도 자신이 미사일뿐 아니라 경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인 신형 전술유도탄을 발사한 날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 도심의 고급 주택단지 부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때 관영노동신문은 1면에 김 위원장의 경제 시찰을, 2면에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실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6일 VOA에 북한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와 직접 연계되고 싶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riority right now seems to be internal and it seems to be domestic. It's been a very stressful year domestically with the quarantine. As a result, Kim Jong-un.
스나이더 국장은 김 위원장이 코로나 봉쇄 이후 매우 힘들어진 상황에서 국내 문제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김 위원장에게 있어 미사일 발사장 시찰은 덜 중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it was less important for him to be seen to be present there for domestic purposes and to be seen to be, you know, really pushing forward on his economic agenda.
그보다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뱁슨 고문은 김 위원장이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평양주택 만 세대 건설을 한 가지 사례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평양에 주택 만 세대, 5년 안에 5만 세대를 짓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23일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뱁슨 고문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의 대규모 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000 housing is one of the things you can do because most of the materials are locally available, construction materials and labor is locally available.
건설 자재와 노동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고 수입을 거의 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장 한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앞서 VOA에 만세대 주택 건설에 돈주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그동안 돈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돈주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돈과 이제 아파트를 원하는 입주자들의 돈을 끌어모아서 대형 아파트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제 평양에서 1만 세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면은 이제 돈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증식시킬 수는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아파트의 외관만 짓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부 설비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많은 평양 시민들이 이미 부실한 아파트 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낸 뒤 미국에서 컨설팅 활동을 하는 탈북민 이현승 씨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 이제 온갖 뭐 시스템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오수정화 시스템 따라가야죠. 난방 시스템 따라가야죠. 또 전기 시스템 따라가야죠. 보시다시피 북한에 오수정화가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배설물도 처리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광복거리, 통일거리, 이전 옛날에 김정일 때 그렇게 뭐 1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해놨는데요.
이현승 씨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실적을 쌓고 눈길을 끌기 위해 지방이 아닌 평양에 살림집을 집중적으로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자체적인 경제난 극복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코로나 봉쇄로 외부에서 물품 조달이 크게 떨어져 북한 내부에서 경제난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 방식이 지속 가능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경제난 극복 노력에 대외 무역 중단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소비와 산업 생산 등이 대외 교역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에서 외화가 고갈된 것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워싱턴을 자주 찾던 탈북민들의 발길도 뚝 끊어졌습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각종 교류 프로그램이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인데 관계자들은 탈북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도 높일 기회가 줄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백악관에서 열린 국제 종교자유 행사. 북한 지하교회 신도의 후손인 탈북 청년 주일용 씨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북한 내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My aunts, all of my aunts' family, 주춘희, 김철, 김지향, 김성식, all of them, they are in political prison camp now. Just because of my aunt's father-in-law was a Christian.
이렇게 주 씨처럼 다양한 이유로 백악관을 방문한 탈북민 팀은 2019년 한 해에만 적어도 7차례에 달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제 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 등 미국 정부의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내 탈북민은 150명을 넘습니다. 또 한국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VOA에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어학연수와 인턴을 할 수 있는 한미대학생연수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찾은 탈북 학생이 2019년까지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인나눔운동 등 민간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을 통해 미국을 다녀간 탈북민도 수백 명에 달할 정도로 지난 몇 년간 탈북민들의 미국 방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1년 넘게 중단됐거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미국을 찾는 탈북민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은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3월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등 교류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 뒤 일부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26일 BOA에 탈북민 방문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한국과 대면 행사가 제한된 경우들에 대해선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부 교육문화국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은 각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모든 프로그램이 재개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도 지난 5일 한미대학생연수 웨스트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를 통해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상반기는 모두 미국 방문 대신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습니다. 민간단체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 이후 탈북 학생 100여 명을 미국에 초청해 미국 정부기관과 주요 국제기구, 민간연구단체, 학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한인나눔운동도 상황이 계속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나승희 대표입니다.
지금도 불투명하죠. 뭐 굉장히 저희 희망은 좋아지면 좀 늦은 여름에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인 상황이 좀 많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과거 탈북 학생들이 방문했던 정부 기관과 단체, 학교, 박물관 모두 외부인의 방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조차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나 대표는 한국에서 지난해 선발한 10여 명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미국을 직접 방문해 배우고 체험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가서 그 멋진 미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욕심, 그런 그 흥분된 기대감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에 꼭 가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미국을 터치하고 미국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자꾸 이제 엷어지는 거죠. 자꾸 시간이 갈수록.
과거 미국에서 연수했던 탈북민들도 후배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방문해 세계관을 넓히고 북한의 변화, 탈북민들의 역량을 더 강화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어 많이 아쉽다는 겁니다. 과거 한인 나눔 운동의 워싱턴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신지성 씨입니다.
북한에도 그런 게 집에서 있는 똑똑이보다 나 돌아다닌 거지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걸 책으로 본 미국하고 말로만 듣는 미국과 믿어보는 미국하고 실제로 가보는 미국의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뿌듯함이 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요 기관이라든가 중요 부처라든가 중요한 사람들 만난다는 의미가 또 큰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같은 동양대 학생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사고라든가 의식 수준이 그 얼만큼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 분발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사고의 폭이 점점 더 통일 이후까지 가고 있는 거죠.
신 씨는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탈북민들을 영웅으로 존중하는 미국인들을 만나면서 탈북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진다며 자긍심을 쌓을 기회가 좁아지는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약간 히어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와서 공부하고 당당하게 미국이라는 나라 와서 당당하게 그 자기의 인권과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모습이 그들한테는 히어로 영웅으로 보는 그 시각이 더 큰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북한 사람 바라보는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는 그 역경을 뚫고 영웅이길래 여기서 살아남는 거는 여기 애들보다 훨 낫다고 꽃밭에 온실에 자란 애들보다 북한에도 훨 낫다고 생각하는 그 보는 가치가 더 높게 본다는 거죠.
신 씨는 미국 연수를 마친 대부분의 탈북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노력해 긍정적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교류 프로그램이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이 지난 20년 사이에 7년 이상 늘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6년, 한국보다는 11년이나 짧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최근 갱신한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아동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5세로 나타났습니다. 기대수명이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의 기대수명은 65.3세로 지난 20년 사이에 7년 2개월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78.9세와 한국의 83.2세와 비교하면 각각 6년과 11년 짧습니다. 오는 2050년 북한의 기대수명은 77.5세로 지금보다 5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 세계적 추세인 저출산 현상에 북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00년 북한에서 태어난 아기가 41만 3천 명이었지만 2020여 년은 그 수가 35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합계 출산율, 즉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두 명의 남녀가 만나 아이를 두 명도 낳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50년에는 1.8명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은 2.4명이었지만 한국은 1.1명, 미국은 1.8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북한 인구의 고령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 총 인구는 2,577만 9천 명으로 2000년에 2,292만 2천 명에 비해 11.5%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135만 2천 명에서 지난해에는 241만 명으로 78.5%나 늘었습니다. 또 북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5.9%에서 지난해에는 9.3%로 증가했습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북한은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7%가 되면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15세 미만 어린이 비율은 2000년 25.8%에서 지난해에는 19.8%로 떨어졌고 2050년에는 16.3%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북한의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9.5명,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은 1,000명당 13.1명으로 2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한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4년 3월 29일 중국 산시성 시안의 야산에서 우물을 파던 한 농부가 우연히 지하 갱도를 발견합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의 무덤이자 전 세계 최고 문화유산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원전 246년부터 36년간 재임한 진시황의 무덤은 전체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 아직도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마천이 저술한 역사책인 사기에 따르면 340만 명이 동원돼 39년간 공사를 벌였습니다. 무덤의 웅장함은 4개 갱도에서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병마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시황의 장례에 사용된 병마용은 흙을 구워 병사와 전차, 말, 고개사, 악사 등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실물 크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채 전투 대열로 서 있는 병사의 얼굴 표정이 모두 달라 감탄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만 점 정도가 발굴됐지만 아직 상당수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진시황은 중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황제로 꼽힙니다. 그러나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초를 찾아 헛되이 노력을 하고 불과 50세의 나이에 숨졌습니다. 재임 중 지식인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책을 불사르고 선비를 산 채로 땅에 묻는 분서갱유로 수나라 양제와 함께 중국 역사상 최대 폭군이라는 불명예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과 그가 완성한 만리장성은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1790년 3월 29일 후에 미국의 제10대 대통령이 될 존 타일러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타일러는 1816년부터 5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을 역임하고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됩니다. 1840년 휘그당은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대통령으로 존 타일러를 부통령으로 지명합니다. 그리고 1841년 타일러는 미국의 제10대 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하자 타일러는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임 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해 중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타일러는 부통령 시절부터 휘그당의 안건들을 사사건건 거부해 휘그당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됩니다. 이후 존 퀸시 아담스를 주축으로 하원 의원들은 타일러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탄핵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지만 부결됩니다. 타일러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